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소녀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는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름 없이 묻혀버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공훈을 인정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299명에 대한 명단 작성과 생애에 대한 조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정작 내가 아는 이름이 있나 하고 봤더니 글쎄요. 유관순 열사 그리고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과 최근 한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려진 남자현 정도입니다. 그 밖에는 도무지 알아볼 만한 이름이 없네요. 여성이라서 혹은 출신지가 북한이라서 기여한 바가 무시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인 탓인데 지금이라도 그 이름 하나하나 제대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8월 1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8월 1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부엄님이 아내 되시는 정여사님하고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렸어요. 이영숙의 가을이 오기 전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서 최근 무명으로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사회였다곤 하지만 식민치하의 고통과 울분을 여성이라고 모르진 않았겠죠. 독립운동 시기의 여성들의 역할을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 조직을 뒷바라지하는 조력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걸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유관순 열사처럼 만세운동의 주축이 되어 활동한 분들도 많았고요. 무장독립군의 일원으로 총을 든 여성들도 있었고 또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73년 동안이나 조명 한번 비추지 못하고 그냥 무명으로 잊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행적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기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뒤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분들의 마음을 또 한번 떠올리면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아침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안과 전문의와 함께 눈 외상의 응급처치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모기약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휴대폰 뒷자리 964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64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위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 국소 비정형 세포로 2개월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자주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국소 비정형 세포가 위 내시경 결과 이제 발견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죠?
저도 간혹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 국소적 비정형 세포다. 포칼라이즈 에티피컬 셀. 뭐냐? 조직 검사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의심이 돼서 여기 위 궤양 모양인데 조금 의심이 된다. 위궤양인데 위암처럼 보인다. 네. 이런 경우는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6~7개의 조직을 띄거든요. 띄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정상 세포도 아닌데
네.
암 세포로 분류가 되지 않는 비정형 세포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월 후에 검사를 하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에서 아까 분명 요거는 위궤양은 맞는데 모양이 일반적인 위궤양은 아니고 그렇다고 위암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악성 세포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정상 세포가 아닌 비정형 세포가 관찰되는 경우 내시경 전문의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두 달 이내에 다시 내시경을 해서 네. 약물 치료하면서요. 호전됐는지도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유사한 부분 외에도 네.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조직을 띄워서 혹시 악성이나 선종이나 다른 병변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비정형 세포가 나온 경우에는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그 부분을 마치 이렇게 생선회 껍질을 덜어내듯이 살살살살 얇게 해서 드러내는 그런 치료적 진단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1485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10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79세입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이것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데 꼭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약물 치료 전에 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하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수술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 습관 치료 중을 대기요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소변을 나눠서 보고 항상 방광을 비운다. 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덜 먹는다. 술을 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전립선에 실질적으로 어떤 고주파를 사용하거나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또 명상요법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약물로 치료하든 수술로 치료하든 이거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인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약물만 계속 처방을 받는 경우라면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만큼 증세가 가벼운 편이라서 그런 건가요?
사실 증상이 가볍지 않아도 약물로 치료를 끝까지 권합니다. 요로 폐색, 즉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힐 정도로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네.
또는 전립선 비대증 추적 검사와 치료를 하는 중에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사 수치가 올라가서
네.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걸 조직 검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는데 암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하거든요. 문제는 전립선을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네.
수도꼭지에 밸브가 없는 거랑 같아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네.
가능하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대기치료,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기다려봅니다. 최대한.
질문 주신 분이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런 약들을 평생 복용을 해야 하냐라는 건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삶의 질하고 굉장히 직결됩니다.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절박류로 실례를 하거나 화장실에 오랫동안 서서 있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은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행히도 여러 종류의 약물이 있어서 네.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리는 거라서요. 평생 드신다는 것이 평생 내가 건강하면서 좋은 삶의 질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을 그냥 주는 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것도 있고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PDE5 저해제 또는 항콜린제. 아이고, 말씀 들으면서도 숨차네요. 정말 많아서.
우선은 알파 차단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보통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요. 이 둘은 서로 보완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가 막 전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인공폐, 인공심장, 요즘 인공지능까지도 인간이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방광은 신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 이 네. 방광하고 전립선은 알파 교감신경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네.
특히 이 알파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네, 소변이 잘 나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불편감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알파 교감신경을 차단하면 소변 보는 게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라고 불리는 게 실제로는 알파 교감신경 차단으로 전립선과 방광의 목 부분, 경부가 쉽게 이완돼서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 차단제는 혈압도 떨어질 수 있어서 어르신들 이거 드시면서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5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이 5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게 좀 원래 더 길어요.
네.
디하이드로스테레스테론 현안 호르몬 억제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네.
그 중간에 아는 단어 하나 나왔어요. 테스토스테론.
네. 즉 남성 호르몬.
맞습니다. 네. 이 남성 호르몬을 전환해 주는 걸 억제해 줘요. 남성 호르몬이 많게 되면 이 전립선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예.
좀 단순히 생각하면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차단이 돼서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전립선이 자라고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이 떨어지고 또 갱년기 장애가 오는 게 어르신들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드시면 멀쩡한 어르신들이 갑자기 그냥 순한 양이 되거나
기운도
없다 그러고 삶의 욕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음들 경우에는 부부관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PDES 저해제, 항콜린제 이거는 어떤 거죠?
어렵다. 근데 이 PD 저해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뭐지 하지만 보통 우리가 파란색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 무엇
네.
이런 것들이 바로 PD 저해제입니다. 사실 이걸 드시게 되면은 발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용량을 먹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것이 남성의 성기인 음경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도 작용을 해서 전립선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환자분들 치료할 때 전립선 심한 분들, 비대 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저용량으로 이 PDE5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소변 기능이 완화되는 것과 남성 기능 강화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봤습니다.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는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드시면 입이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수술로도 치료가 안 되는 과민성 방광에 치료되는 약물로 씁니다. 사실 제가 안 쓴다고 해서 하는 거지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방광이 막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 말고 수술은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요?
수술은 정말 소변이 정말 안 나오는 경우, 폐색되는 경우
예.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수술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우선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네.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도에다가 네. 내시경을 꽂아서요. 소변이 나오는 길을 꽂아서
네.
그리고 그 끝부분에 있는 전립선을 갖다가 깎아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암이나 아니면 너무 큰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개복 전립선 절제술인데 전립선은 이 하복부나 회음부를 절개해가지고 100년 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수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암이나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전립선이 커진 경우라고 하면 고려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요도 전립선 제거술을 쓰는데요. 수술 방법이 왜냐하면 마취하니까 잘 모르니까
네.
치료가 잘 되지만 이후에 부관염이나 요로 감염 또는 역행성 사정증, 사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정액이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생활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은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요. 과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감기약을 드신 경우가 있어요. 이 일반 감기약 중에는 특정한 항히스타민제나 우렬제, 코어 마킹을 뚫어준 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혹 일부의 감기약 성분이죠. 전립선과 요도, 방광 출구를 자극해가지고 요 폐쇄, 소변이 전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에 관련된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죠.
네.
이것이 잘 조절된다면 9988 건강하고 남성으로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네.
이 남성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이 세 글자로 된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미랑님이 사연 주셨어요. 박구윤의 나무꾼 듣고 싶어요. 육아 도와주시는 우리 엄마를 위한 노래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 이 손자, 손녀 키우느라 고생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으실 텐데 우리 이미랑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마음 전해주셨네요. 신청하신 박구윤의 나무꾼 4898번 쓰시는 분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예기치 않게 외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뭐 가벼운 찰과상에서부터 멍들고 뼈가 부러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팔다리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우리 눈도 비슷한 외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워낙 예민한 기관인 만큼 작은 상처를 입으면 굉장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눈 외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눈 관련 이런 외상을 입는다든지 해서 찾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눈 외상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외상은 주로 이제 야외 활동 중에 생기는 이런 타박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또는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운동하는 동안에 뭐 공이라든가 라켓 같은 장비에 부닥칠 수도 있고요. 또는 옆 사람과의 팔꿈치라든가 손가락 이런 것들에 찔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손상을 받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손상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2차적인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눈에 입을 수 있는 외상도 상황에 따라 또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같아요. 응급처치가 꼭 필요한 눈의 외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의 천공, 그러니까 눈이 이제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원래 이제 탁구공 정도의 크기, 탁구공보다 좀 작은 크기의 이제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 조직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에 찔리거나 아니면은 강도 높은 외상을 입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눈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화상이 되겠습니다.
네.
알칼리성이나 산성 같은 이런 것들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화상이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세척을 빨리 하고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지르거나 어떤 조치를 하려다 보면 더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로 빨리 씻어내면서 응급실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아마 각막 찰과상이 아닐까 싶은데 각막 찰과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가장 앞에 부분 투명한 유리창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어떤 손상을 입는 것인데 사실은 이 각막에는 각막 그 감각 신경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부가 약간 벗겨지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듯이 각막이 벗겨지면 그거보다 100배의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각막에 이제 상피가 벗겨지는 경우를 각막 찰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넘어져서 무릎이나 손을 조금 까져도 정말 쓰라리고 아픈데 눈에 이 각막이 다치면 통증이 진짜 엄청나겠어요.
각막 표면에는 감각신경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한 조직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통증도 호소하지만 보통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물감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외래오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절대 눈을 문지르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쓰라린 통증도 물론 심하겠지만 또 감염에도 취약한 상태가 되지 않나요?
예, 피부도 우리의 외부로부터 균이 침착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베리어 역할을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데
네.
눈의 각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깥에 공기에 많은 오염된 물질이라든가 병원균들이 많은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각막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역할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세균 감염이 있게 되고 나중에 감염성 각막염, 각막 궤양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의 위험까지 있다면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이제 각막 찰과상인 경우는 범위라든가 깊이를 좀 알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치유가 좀 늦게 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항생제 안약을 통해서 2차적인 감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문질러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누액 같은 것을 점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각막은 한번 손상이 되면 치료를 해도 그 재발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네, 각막 상피는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살짝 아무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각막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두 달이 걸립니다. 보통 대부분이 살짝 아물었다가 다시 벗겨지고 살짝 아물었다가 다시 벗겨지고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찰과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두 달 동안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문지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찰과상이 자꾸만 재발되는 경우가 자고 일어났을 때, 눈 뜰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맡에다가 인공눈물을 갖다 놨다가 눈 뜨기 전에 인공눈물을 넣어서 눈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서서히 뜨는 습관을 두 달 정도는 하셔야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 외상 중에는 갑자기 무언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눈에서 출혈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찰과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이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의 유리창 같은 각막과 눈 조리개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전방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각막보다는 안쪽에서 출혈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이런 피가 난 부분이 각막 내피 쪽에 안쪽에 침착된 데든가 또 아니면 이 출혈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방수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게 되면 아랍이 갑자기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혹시 시력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가 심하게 되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깨끗이 난다면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나는 동안은 재출혈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방 출혈이 있는 경우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서 잘 흡수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출혈되고 나서 서서히 낫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재출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나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의를 해서 재출혈까지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정상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충격을 받긴 했는데 충혈만 되고 출혈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빨갛게 충혈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 전방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특히 현미경, 색극등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출혈됐다가 이것이 다 퍼지게 되면 마치 진흙탕물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간 것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알다가 나중에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이런 구조물 중에 망막에 구멍이 난다든가 시신경에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가지고 복시현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충혈이랑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외상으로 인해서 눈에서 출혈까지 생긴 경우라고 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었다면은 바깥에서 괜찮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빨리 안과 전문의한테서 보셔서 괜찮은지 확인을 보셔야 되겠고 외상의 종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우리가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CT 촬영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예.
아니면 전방 출혈이 있는지는 색극등 현미경으로 보면 되겠고 또 뒤에 망막의 초자체 출혈이라든가 어떤 망막 어떤 병변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네.
눈동자를 키워서 산동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후에도 회복하기까지 안정된 상태로 눈을 보호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럴 때 안대를 착용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사실은 안대를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 안대 내에 거즈가 눈을 누를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을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상태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것으로 더 이상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없애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누르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마취 안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마취 안약은 그야말로 통증을 없애주는 이런 약은 되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마취 안약은 각막의 창상 치유를 되는 데는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통증은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가 낫는 데는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구가 다쳐서 찢어졌다, 구멍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건가요?
보통 이제 뾰족한 물체, 꼬쟁이처럼 이런 것들에 직접 찔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돌가루 같은 것이 튀어가지고 각막에 이제 붙어 있는
네.
경우도 있겠고, 좀 최근에는 이제 골프공 같은 단단한 물질에 우리가 눈이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각막 찰과상만 입어도 문제인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부위에 심각한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합병증도 걱정이 되네요.
예, 이것은 굉장히 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차단돼 있는 각이 다친 조직입니다.
예.
여기에 바깥에 물질이 들어와서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안내염이 생길 수 있는,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통증은 당장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것 같고 응급실 가기 전에 우선 사전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건 필요가 없나요?
이것이 맨 처음에 우리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 원인에 따라서
네.
어떤 물질이 튀었다 그러면 절대 문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무슨 알칼리라든가 산성 이런 것에 노출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빨리 근처에 가가지고 수돗물로 씻어낸 물로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희석시킨 상태로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겠고
네.
여하튼간에 문지르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응급실을 찾게 되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나요?
저희가 먼저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라든가 아니면 파상풍 예방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또 어떤 주위에 뼈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네.
엑스레이라든가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물질이 튀어가지고 어떤 찢어졌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봉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반드시 뒷부분의 산동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네.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대체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해줘야지만이 바깥에 균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바깥에 상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기다리지만 만약에 어떤 상처 구멍이 뚫어지는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에 생길 수 있는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과 외상 중에서 오늘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안화골절 외상 외상성 망막박리, 외상성 백내장 및 수정체 이탈 등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783번 쓰시는 분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이 곡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곡입니다. 김부자의 노래예요. 일자상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기약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모기 물린데 만약 급하면 모모킬라 이런 모기살충제를 이렇게 좀 살짝 뿌려도 되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급하면 막 뿌리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친척집 갔는데 사촌 누나가 모기 물린데 이게 뿌리면은
시원하다고.
네, 시원하다고 저한테도 막 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뿌려보면 시원하긴 시원해요.
네. 냄새도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시원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사람의 몸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되는 건 뭐 분명한데요.
네.
아, 근데 뿌리는데 시원해서 뿌리는 건데 왜 안 되냐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시원한 이유는요. 여기에 시원한 약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스프레이로 돼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가 이렇게 빨리 기화가 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제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이제 성분이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과정에서
열이 증발되니까 네, 시원한 거고
시원해요. 근데 이제 시원하게 찜질을 해주면
네.
일단 좀 간지러운 그런 그 자극이라든지 통증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라든지 뭐 추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사람의 피부에다 뿌리도록 만들어진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아 그래도 뭔가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네. 분들은요. 얼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얼음을 직접 갖다 대진 마시고
네.
얼음팩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천 같은 걸로 얼음팩 만들어서 환부를 좀 이렇게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가려움증이라든지 통증 같은 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로도 안 된다
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발라주는 약을 써야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벌레 물린데 바르는 뭐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는 그런 약이라든지
네.
그걸로도 또 잘 안 될 때는 이제 가볍게 히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들어있는 약
네.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어린이들이 너무 막 긁거나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긁는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붙이는 패치도 있거든요. 약성분은 비슷해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걸 붙여주는 걸로도 도움이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일단은 안 물리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모기를 물렸더니 다리에 모기를 좀 크게 물렸는데 제 친구가 간지럽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내야 된다면서 손톱으로 십자를 만들어줬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게 뭐냐면요. 반대 자극을 주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간지럽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톱으로 십자를 내면
네.
그 누르는 자극하고 통증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의 자극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파스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에 소위 뭐 시원한 파스, 뜨거운 파스 이런
맞아요.
거에 자극적인 성분도 거기를 파스가 자극하니까 그 자극을 대응하느라고 몸에서 원래 간지럽거나 통증이 네. 있는 걸 일시적으로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약간 효과는 있겠지만
네.
추천은 안 하는 게 네. 그렇게 자꾸 자극 내다가
맞아요.
상처가 나게 되면
네.
그 상처 부위 2차적으로 세균 감염 같은 게 돼서 더 네. 덧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안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모기는 그 물리고 나서 뭐 약 바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을 때도 안 물리는 게 좋은데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렸을 때 덧나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거든요.
맞아요.
검거나. 근데 해외여행할 때는 특히 또 물리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뭐 열대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여행했을 때,
네.
모기에 물렸을 때 그 지역에 따라서는 말라리아에 감염이
아,
될
그쵸.
수 있거든요.
네.
말라리아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요.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주로 어떤 곳들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나라가 위험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뭐 남아공 월드컵 있었을 때
예.
2010년에 아프리카의 그 순회 공연 갔다가 이제 뭐 국립민속국악원의 단원이 두 분이나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 지역인지를 일단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예.
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든지 북아프리카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태국을 간다. 그럼
네.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도시로 갔을 때 뭐 방콕 이런 데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그 숲이라든지 이런 데 우거진 데로 뭐 탐사를 간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네.
이제 가까운 뭐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도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혹시라도 내가 가는 지역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그러면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이 됐을 때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은 있는데 예방 백신이 실제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방약이라고 타가는 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예방약은 아니고요. 치료약을 혹시라도 그런 위험 지역을 다니다가 감염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계속 먹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돌아와서도 약을 일주일 동안 또는 뭐 길게는 한 달까지 복용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는 이제 없잖아요.
네.
근데 물렸을 수는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걸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험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병원을 가셔서 약을 처방받아서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여행 가기 전날 가시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약이 우리 몸 안에 충분히 퍼져가지고
네.
약효를 발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용 자체도 약에 따라서 어떤 약은 이제 여행 뭐 하루 이틀 전, 어떤 약은 이제 2주 전에 미리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실 작은 일은 아닌 게 뭐 몇 년 전에 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떠들썩했던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모기 물려가지고 아무튼 좋을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해외여행하거나 할 때 위험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름에 야외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굳이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모기에 물리잖아요. 안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밖에 안 나가면 제일 좋은데요.
네. 집에서도 물리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네, 근데 이제 야외에서 물리는 걸 피하시려면 주로 이제 밤 시간 이때 이제 모기가 피를 더 많이 빨기 때문에 야간에 네.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해가 져서 다시 뜰 때까지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집 안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기를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 확실하게 네,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모기 향도
피우고, 모기 향도 피우고 하는 게 좋은데 야외 활동할 땐 또 이제 긴 소매로 옷을 입는 게 긴 소매 상의 그다음에 긴 바지 이렇게 네. 해서 피부가 노출이 된 데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모기 기피제 또 발라주셔야죠.
이 모기 기피제가 종류가 은근히 많던데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가장 효과적인 건 두 가지 성분인데요. 그 이제 약 이 표시해 보시면 DEET라고 DEET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카리딘이라는 성분 들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이카리딘 성분이 좀 더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만 지난 경우에도 그런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DEET는 이제 조금 더 성인들 위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모기에 덜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 몸에 채취라든지 땀 냄새 같은 걸 맡고
네.
또 이제 이산화탄소는 체열 감지를 하고 모기가 물고 하는데 이런 기피제를 쓰게 되면 모기가 좀 싫어하는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나 진드기 같은 그런 곤충을 쫓아내는데 다만 이제 모든 곤충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벌한테 쏘이고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뿌렸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셔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요즘에 이런 화학적인 성분을 좀 피하고 천연 성분을 활용해보자 해서 천연 기피제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런 건 효과가 어떤가요?
천연 기피제는 생각보다 효과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네.
보면은 작년에는 약국에서 산 것 같은데 올해는 없네 하는 약이 있을 거예요. 모기 기피제 중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17년
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시트로넬라 오일이라고 하는 그 시트로넬라 유라고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네. 기피제가 이게 최소한 모기가 2시간 정도는 안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7월 1일부터 더 이상은 품목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네. 전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게 소위 천연 기피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판매가 되는 거였었고 나머지 이제 뭐 콩기름이라든지
네.
뭐 유칼립투스 오일이라든지 뭐 라벤더 오일 뭐 여러 가지 천연 오일이
네.
효과가 있다 하면서 쓰고는 있지만 보면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길어봤자 2시간도 사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바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천연 기피제를 굳이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 성분이나 이카리딘 성분, 특히 이제 이카리딘 성분 같은 거를 한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 모기 기피제는 사용하는 게 그 시간을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고 하는 거 말고 더 주의할 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분에 따라가지고는요, 농도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용은 농도가 더 낮은 걸 써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게 성인하고 어린이가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만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예.
노출된 피부에도 뿌리지만 이제 옷이 얇거나 하면 옷 위에도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옷에 뿌릴 때는 먼저 안쪽에 한번 뿌려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옷감이 변색되거나 하지 않는지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 얼굴에다가는 바를 수는 있지만 눈 주위는 피하셔야 되고 얼굴에 대고 뿌리면 이제 안 되겠죠. 손에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얼굴에 살짝 발라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기 밴드라고 해서 팔찌처럼 차고 다니던데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고 모기 밴드 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모기 밴드를 차면 그 팔 주변에는 조금 효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몸 전체 모기 밴드 냄새가 막 몸 전체 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고요. 휴대폰에 막 모기 안 물리게 한다고.
왜 무슨 앱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도 제대로 공인이 효과가 있는 걸로 인증이 되거나 공인된 그런 앱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야외 활동할 때 옷 색깔은요. 진한 옷하고 밝은 옷하고 모기 물리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진한 색상을 입는다고 막 더 물거나 하진 않고요. 다만 진한 색상 옷을 입었을 때는 모기가 달라붙거나 진드기가 달라붙었을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빨리 못 떼내죠.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기왕이면은 밝은 색상 옷을 입는 게 더 나은 게 붙었을 때 빨리 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밝은 색상 옷이 좀 더 벌레를 쫓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기약 제대로 알고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조치 시간에 내드린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전립선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299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do it.